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북한의 위협이 커졌는지에 대한 물음에 이전과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북한은 다뤄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년 전에 그리고 퇴임 시점이던 3년 전에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노력을 안 한 게 잘못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핵을 보유하거나 핵 보유에 가까워진 이란과 북한과 공존하는 것이 미국의 효율적 정책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을 사성 장군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일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참석 중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자위대와의 통합 임무 담당 책임자로서 대장인 사령관을 일본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일 미군 사령관은 중장이 맡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검토 중인 안에 관해서 지금 발표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백악관 회담을 통해 양국의 안보 동맹 수준을 격상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 통제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 내년 봄까지 통합작전사령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조직의 사령관은 막료장, 대장과 같은 계급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 회견에서 우리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일본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주일 미군 사령관도 대장으로 높여서 격을 맞추는 검토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면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두드러져 주일 미군 체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돼 왔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아지면 조직의 기능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주일미군 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더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이 깔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지는 가운데 미일 간 유사시 대응도 고려해 작전 이반과 훈련 등의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중장이 이끌고 있는 주일 미군은 독립적인 작전 지휘권이 없이 상급 부대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명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태난먼 사태 35주년을 맞은 4일 추모 시위에 대비해서 보안을 강화했다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난먼 사태가 벌어졌던 수도 베이징의 테난먼 광장은 삼엄한 경비 속에 접근이 제한됐고, 최근 강화된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홍콩에서는 지난해까지 테난먼 사태 추모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던 빅토리아 공원 일대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 경찰은 빅토리아 공원 근처에서 6월 4일을 기리는 포스터를 들고 있던 시민 여러 명을 연행했습니다. 백악관은 스위스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커스틴 앨런 미 부통령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15일 스위스 루체른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설리번 보좌관도 이 일정에 함께 간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이 올해 연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2년 전에 도입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지난해부터 사용을 시작한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까지 전자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는 12월 26일부터 발급한다는 내용, 또 구체적인 절차를 공개한 입법 예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부가 만든 공식 신분증 어플리케이션 앱에 등록을 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위조나 변조할 수 없도록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데 신분 인증을 원하는 곳에 휴대전화를 가까이 대면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에서는 지금 다양한 이름의 전자신분증 확인체계를 여권처럼 사용하는 나라가 많고요. 미국에서도 애리조나주와 콜로라도, 메릴랜드, 플로리다주 등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 음식점 등 많은 대중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신분을 확인하는 체계를 도입해서 바이러스 전파 관리에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통신사가 개발한 신분증 앱을 활용하는 차원이었고요. 이번에는 한국 정부 차원으로 전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2년 전에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금 병원이나 국가자격증시험장, 투표장 등에서 공식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 17살 이상의 한국민 4,400만 명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이제 한국이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휴대전화용 신분증 앱을 쓰는 사람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메인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3시 9분을 막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1도고요. 구름이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함경북도와 양강도 쪽은 구름 많거나 흐리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 장진과 김영곤, 삼지연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15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신의주도 15도, 함흥 14도, 원산 16도, 중강의 아침 최저가 12도, 청진 13도, 해산 10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중강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이 30도로 가장 높습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 27도, 함흥 26도, 해산 26도, 청진 18도, 원산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후에 앞바다 쪽만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6월 5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나란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총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모디 총리의 여당 연합이 압승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안 지지를 촉구하는 결의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군사 교류를 논의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는데요. 이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인도부터 가보겠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총선 승리 선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디 총리가 4일 뉴델리에 있는 인도 국민당 BJP 당사에서 여당 연합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무려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543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을 치렀는데요. 여기서 이기는 정당이 총리를 배출하게 되죠.
벌써 개표가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이 공식적인 최종 결과는 몇 시간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또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이 인도 국민당 BJP도 이 과반 의석인 272석을 아직까지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이날 발전과 번영의 시대를 약속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인도를 통치하겠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이번 인도 총선은 모디 총리가 이끄는 그 인도 국민당 BJP 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 연합이 압승을 거둘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됐네요.
맞습니다. 이 당초 이 BJP가 주도하는 국민민주연합 이 NDA가 약 400석을 차지하면서 무난히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이 라홀 간디 전 인도국민회의 INC 총재가 이끄는 야당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이라는 이 연합이 크게 선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BJP당 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209석을 확보했고요.
네네.
약 30석가량 앞서고 있기는 한데요. 이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240석 정도에 불과해서 272석이 과반을 확보하는 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 INC는 지난 2019년에 52석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의석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개표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BJP당 단독으로는 정부를 꾸리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때는 이 BJP가 과반인 272석을 훌쩍 넘는 303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아주 쉽게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따라서 이 BJP, 인도 국민당은 다른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모디 총리는 이날 승리 연설에서 NDA가 세 번째로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이 여당 연합과의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네. 어떻게 개표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까?
네, 뭐 사실 인도가 워낙 땅도 크고요. 또 등록 유권자가 9억 7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 선거도 지역을 나눠서 이 7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총선에 참가한 유권자만 해도 6억 4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환경적인 어려움도 좀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이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그 최근 인도는 아주 심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인도는 최근 이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섭씨 5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는데요.
네.
폭염에 따른 일사병 등으로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선거 관련 종사자들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인도 선거 당국은 이동용 선풍기와 물, 이 간이 냉방 장치 등을 준비하고 개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번 총선에서 세 번째 임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총선에서 압승한 데 이어서 2019년 총선에서도 이 BJP 인도 국민당의 승리로 재집권에 성공했고요. 이번에 다시 세 번째 집권에 도전했던 겁니다. 네.
인도에서는 총리 연임에 어떤 횟수 제한 같은 게 없나 봅니다.
네,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모디 총리가 최종 개표 결과 승리가 확정된다면 총 15년 동안 인도를 이끄는 장수 총리가 되는 건데요.
네.
아직까지 인도에서 세 번 총리를 지낸 사람은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모디 총리는 집권 기간에 뭐 잘했다 못했다 명함이 엇갈리는 지도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디 총리 재임 기간에 인도는 이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이룩하고 이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뭐 중국을 상대할 맞수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크게 국력을 키웠는데요.
네.
하지만 이 강력한 힌두 민족주의를 모디 총리가 내세우면서 이슬람 세력에 반발을 사는 등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모디라는 개인이 이 BJP라는 이 정당보다 더 큰 존재가 됐다고 지적하는데요. 또 모디 총리 재임 기간에 인도 내 언론 자유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분쟁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이 휴전한 지지를 유엔에 촉구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근 공개한 3단계 휴전한 지지를 촉구하는 결의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성명에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다른 안보리 14개국의 초안을 회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결의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 하마스의 지체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휴전 제안을 완전히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에는 이 협상의 조속한 이행은 휴전, 가자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 인질 석방, 인도주의적 지원 증대, 기본 서비스 복원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가자 북부 귀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공개한 그 휴전안의 골자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이 제안한 것이라면서 3단계 휴전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쟁을 끝낼 때라며 하마스의 일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하마스 쪽의 반응이 있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같은 날 하마스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이스라엘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요. 하마스 측에서는 이후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오피어 포크 이스라엘 총리실 외교정책수석 보좌관이 지난 2일 이 좋은 협상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이 남아있고 하마스 제거 목표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관리는 미국 MBC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휴전안의 일부만 설명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휴전안은 이스라엘의 제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또 이 과거 관리들이 협상 과정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서 꺼리던 공개 협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마스와 그 지도자들에게 수용을 하라고 이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존 커비 백악관 보좌관은 앞서서 하마스가 수용하면 이스라엘도 동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커비 보좌관은 2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안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것이고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면 이스라엘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 쪽에서 조금 다른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휴전안의 미래가 다시 불확실해졌습니다.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얘기는 어떤 겁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3일 이스라엘 측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 개요는 제시했지만 세부 사항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았다면서 거기에 틈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극우파 정치인들이 지금 연정 붕괴 거론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극우파는 하마스의 완전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휴전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내각의 극우파 정치인들은 하마스와의 협상이 진행되면 연정이 붕괴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3일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캄보디아에 갔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4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후 캄보디아를 찾았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미국하고 캄보디아 사이의 관계가 좀 경색돼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야당과 이 정치 반대 세력 탄압에 우려를 제기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냉각됐습니다. 반면에 캄보디아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 급속히 밀착하는 모양새를 보여왔죠. 네,
이런 가운데 오스틴 미국 장관이 국방장관이 캄보디아를 간 건데 자,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네, 이 오스틴 장관이 4일 테아세이아 국방장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각각 만났는데요. 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과 캄보디아 지도자들이 재난지원과 유엔 평화유지에 관한 군사훈련 교환 체계, 지뢰 제거와 불발탄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캄보디아는 중국하고 특히 군사적으로 또 긴밀한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맞습니다. 그러한 예의 하나로 이 캄보디아가 지난 2022년에 중국 정부의 이 레암 해군기지에 대한 개발권을 승인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이 캄보디아 북부 시아누쿨빌주에 있는 이 레암 해군기지는 이 미국과 캄보디아가 합동 해상훈련을 할 때 사용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에 이 기지의 개발권을 주고요. 그 전에 미국이 세웠던 시설물을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그 레암 해군기지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두 척의 중국 군함이 이 레암 해군기지에 정박 중입니다. 중국은 또 지난달에 이 두 척의 군함을 캄보디아와 동티모르에 파견한다고 발표해서 미국과 주변국을 긴장시켰는데요. 미국은 이 캄보디아의 레암 해군 기지가 중국의 새로운 이 남중국해 전초 기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장기 집권한 나라인데요.
맞습니다. 훈센 전 총리가 40년 가까이 집권하다가 지난해 이 아들인 훈 마넷 현 총리에게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훈센 전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 CPP는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훈센 전 총리는 총선 승리 후에 사임을 발표하면서 장남인 훈 마넷이 새 정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전격 선언했었습니다.
네, 사실상 권력 세습인 거죠.
맞습니다. 이 훈 마넷 총리는 국회의 신임 투표를 거쳐서 지난해 8월에 공식 취임했는데요. 캄보디아 국회는 캄보디아 인민당 CPP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 신임 투표는 사실상 형식적인 수순이었습니다. 네,
이 훈 마넷 총리가 취임한 뒤 미국과의 관계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아버지 훈센 총리 때보다는 훈 마넷 총리 정부에 대해서 좀 더 낙관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훈 마넷 총리가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또 미 육군사관학교로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아버지 훈센 전 총리보다는 좀 더 미국에 가깝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트 바이든 씨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배심원 선정이 하루 만에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이끌었던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신청한 가운데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의원이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입니다.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재판 시작됐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3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방법원에서 바이든 씨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네, 이 헌터 바이든 씨는 왜 기소됐던 겁니까?
네,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씨는 자서전에서 마약 중독 사실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서류에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썼고요. 11일간 불법으로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네, 자, 헌터 바이든 씨의 재판 첫날 일정 어떻습니까?
네, 재판 첫날인 3일 윌밍턴 법원의 메리 엘렌 노레이카 판사는 12명의 배심원과 4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아들의 범죄 사실을 가리는 다소 민감한 사안임에도 배심원 선정은 하루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질문을 통해서 배심원 후보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인지 판단을 했는데요. 배심원 후보들은 개인의 배경을 포함해 뉴스와 유튜브 등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총기 소유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네, 이 총기 관련 재판인 만큼 이 배심원들한테 총기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했군요.
네, 맞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또 배심원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약물 남용이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또 이 재판이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델라웨어 주에서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 후보들 가운데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헌터 바이든 씨를 친숙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배심원 선정에서 배제됐습니다.
네, 이 배심원 선정이 끝나면 그럼 다음 수순은 어떤 겁니까?
네, 4일 특검 측과 바이든 씨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총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증인들로는 어떤 사람들이 소환될까요?
네, 특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2명의 증인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씨가 총을 구매했을 당시 마약 복용에 관해 증언하기 위해 바이든 씨의 전처인 케이틀린 불 씨와 형 보 바이든 씨가 죽은 뒤에 교제했던 형수 할리 바이든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씨 변호인 측은 마약 중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배심원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노레이카 판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만약 그 헌터 바이든 씨의 그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헌터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면 총기 구매와 관련해서 2건, 총기 소지와 관련해 1건 등 총 3건인데요. 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고 징역 2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최고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받거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전적으로 노레이카 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씨의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사면권이 있고요. 네. 아버지가 그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바이든 씨가 연방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들을 사면할 권한은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감형을 할 수도 있고요.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씨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백악관 입장이 11월 대선 이후 바뀔 수 있다고 CNN 방송은 짚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헌터 바이든 씨가 특검에 기소된 혐의가 총기의 불법 소지 말고 또 있다면서요?
네, 바이든 씨는 작년 말 탈세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해당 재판은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인데요. 기소장에 따르면 바이든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최소한 140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중범죄 3건, 경범죄 6건 등 총 9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헌터 바이든 씨가 앞서서 이 혐의와 관련해서 형량 협상을 했었죠.
네. 바이든 씨 측은 사전 형량 합의를 통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은 바이든 씨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노레이카 판사가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형량 합의에서 탈세 혐의와 중범죄인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연계한 데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 와이스 검사라는 사람이 특검의 지위는 아니었죠?
네. 와이스 특검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델라웨어주 검사장으로 임명된 뒤에 헌트 바이든 씨의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형량 협상이 결렬된 이후인 작년 8월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은 와이스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특검으로서 관련 조사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됐는데요. 앞서 바이든 씨 측은 와이스 검사가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서 기소를 청구했다고 주장한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씨의 형량 합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었습니다.
네, 아들 헌터 바이든 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성명을 내고 나는 내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 그의 강인함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나는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아버지이기도 하다면서 아내 질과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며 오늘의 그가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해당 연방 사건에 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질 바이든 여사는 3일 법정에 나와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지켜보았는데요. 이날은 바이든 여사의 73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잠시 휴정했을 때 헌터 씨는 방청석에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길게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의회로 가겠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아주 눈길을 끄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3일 하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특별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증언에서 자신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원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공화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 팬데믹 2019년에 시작돼서 전 세계를 휩든 전염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이제 뭐 종식됐다고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작년 5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더 이상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이끌었던 파우치 전 소장은 지난 2022년 연말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코로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고요. 올해 83살인 파우치 전 소장은 여전히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자 청문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의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파우치 전 소장은 의원들의 공격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생겨나서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됐을 가능성과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두 가지 모두에게 열려있다면서 두 이론을 검증하거나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에 바이러스 기원설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은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의회 팬데믹 청문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그 기원 말고는 또 어떤 주제가 오갔습니까?
네,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 백신이 보편화되기 전에 미국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그 공중보건 조치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브래드 웬스트롭 하원 의원은 사람들 간의 6피트, 그러니까 약 1.8미터 거리 두기나 사업체와 학교, 교회가 문을 닫았던 조치는 부담스럽고 자의적인 규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앤서니 파우치 전 소장의 입장을 또 옹호하는 의원도 있었다고요?
네, 민주당 소속의 제이미 레스킨 의원은 파우치 전 소장을 향해서 마가 공화당 의원들이 당신을 진흙탕에 빠뜨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당신을 유죄 선고를 받은 중범죄자처럼 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당신은 하원 의원들보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한 미국의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날 청문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네, 파우치 전 소장은 이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신과 가족이 겪은 괴롭힘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본인과 부인, 세 딸이 이메일과 문자, 편지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자신은 살해 협박에 시달린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청문회에서도 일부 청중이 파우치 소장에게 야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서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파우치 전 소장이 미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이끌면서 존경도 받았지만 또 비난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초 파우치 전 소장을 정부 코로나 대응팀의 최고 의료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파우치 소장은 미국인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개인 자유 침해 논란에 맞서야 했습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수석 의료 보좌관으로 임명된 이후 체육관과 술집, 식당 등을 폐쇄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지지하자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대처 방법을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의 해고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뉴저지주로 가겠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그 민주당 상원의원 예비선거가 있는데요.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신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이 4일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법원에 출두하는 길에 정당을 바꾸는지 묻는 질문에 스페인어로 무소속 출마는 정당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수십 년 만에 민주당 소속이 아닌 아닌 상태로 예비선거에는 불참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어를 쓴 밥 메넨데즈 의원 쿠바 출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밥 메넨데즈 의원은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뉴욕에서 태어나서 사실상 평생을 선출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네.
올해 70살이고요. 메넨데스 의원은 미국 의회 지한파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20살 대학생 시절 뉴저지 유니온시티 교육청의 교육위원으로 선출됐고 32살에 유니온시티 시장에 선출됐습니다. 이후 주 상원의원과 주 하원의원,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서 2006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오는 11월 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2023년 9월 뉴욕 연방 남부지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재혼한 부인과 함께 지역구인 뉴저지에 이집트계 기업인으로부터 현금과 금, 자동차 등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2015년에도 1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지만 배심원들의 편견 불일치에 이어서 판사의 무죄 판결로 제기했었습니다.
예, 메넨데스 의원이 지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의 변호사는 금괴는 의원 부인의 것이고 집에서 발견된 현금은 의원의 부모가 쿠바에서 탈출하면서 생긴 오랜 습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메넨데스 의원의 지역구인 뉴저지에서는 4일 현재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네. 뉴저지주에선 4일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한국계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출마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앤디 김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죠?
네, 그렇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국무부에서 외교 전략 담당관으로 일했고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사령관 참모로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돼서 현재 3선 의원입니다.
네, 자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는 또 주요 후보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선 노동운동가인 패트리샤 캄포스 메디나 후보가 예비선거에서 김 의원의 주요 경쟁자로 꼽힙니다.
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앤디 김 의원이 경선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본선에서 맞붙을 것이 유력한 공화당의 후보는 부동산 개발업자 커티스 베쇼 씨입니다.
네, 뉴저지주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저지주는 민주당원 비율이 공화당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980년대 이후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전승을 한 곳입니다.
네.
앤디 김 의원은 메넨데스 의원이 주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출마했다면서 미국인들은 정치인들이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 질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건국 초기에 비교하면 거대한 조직이 됐습니다. 또 건국 이후 행정부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천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이번 시간에는 건국 초기부터 19세기까지 행정부의 형성과 발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군인들을 포함해 4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국 초기에 행정부는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기 행정부에는 국무부와 전쟁부, 재무부 이렇게 세 개 부처만 있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초대 내각에는 토머스 제퍼슨 국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부 장관, 헨리 녹스 전쟁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인 에드먼드 랜돌프 4명뿐이었습니다. 당시 연방행정부의 주요 기능은 외교와 전쟁이었고 전쟁 부채를 정리하고 정부 살림을 꾸리려면 재무부가 필요했습니다. 이들 행정상부의 책임자는 세크러테리로 불렸습니다. 검찰총장은 있었지만 법무부는 정식으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임명하려면 상원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임은 전적으로 대통령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라 기틀이 잡혀가고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행정부가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영토가 커지고 서부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최신 기능이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정국 인원이 크게 늘었고 1829년 당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우정국 수장을 내각에 포함했습니다. 잭슨 대통령 시기부터 점증하기 시작한 행정부 관료는 남북전쟁 시기에 더 많아졌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연방정부 역할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전 시기 연방을 이끌었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해 농무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는 퇴역 군인들의 연금 지급과 관리를 위해 연금관리부서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870년에는 법무부가 신설됐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재건기간 자본주의 산업화가 본격화하면서 행정부 역할이 더 커졌고 관료기구도 본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농업정책을 관장하고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집행하는 농무부의 수장은 내각 강요 지위를 얻었고 의회가 우정국을 정식 행정부처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19세기 말까지 다른 행정부처가 속속 생겨났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건국 초기부터 19세기까지의 행정부 형성과 발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냉전 시대 상황은 계속 변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는 몇 년 동안 긴장이 고조됐다가 완화되고 또 몇 년 동안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과 소련이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정치적, 경제적 발전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은 아시아의 공산주의 정부들에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동남아시아 조약기구를 설립하고 아시아 8개 나라가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1950년대 중반 미국은 남베트남에 군사 고문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이 공산주의가 장악한 북베트남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도움은 나중에 미국이 피비린내 나는 오랜 베트남전에 개입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중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0년대에 동구권과 서구권 모두 이집트에 나일강의 아스완 하이댐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이집트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 정부에게서 무기를 구입하자 댐 건설 지원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가말 압델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은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회사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이스라엘을 도와 이집트 침공에 합류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이집트 침공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서로 합의했습니다. 양측 모두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수에즈 위기 상황은 사실상 소련의 정치적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소련이 이집트를 지원하면서 소련은 아랍 세계에서 새로운 우방국들을 확보했습니다.
1959년에 냉전의 긴장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새 지도자인 니키타 후르쇼프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이 만남은 아주 우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미국 군용기 한 대가 소련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항공기를 이용해 소련을 정찰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엔 연설에서 후르쇼프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테이블 위에 내리쳤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 초기에 쿠바 망명자들이 쿠바를 침공했습니다. 이들은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주의 정부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쿠바에 침투한 망명자들은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에서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망명자들이 쿠바에 침투해 있는 동안 이들을 보호할 군용기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군용기 파견에 실패하면서 쿠바에 침투한 망명자 대부분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동독 주민 수만 명이 서독으로 도망쳤습니다. 동독 공산주의 정부는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를린시를 동부와 서부로 나누는 벽을 세웠습니다. 베를린 장벽 경비대는 동독에서 벽을 넘어 서독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에 미국 정보부는 쿠바에서 소련 미사일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소련은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미국이 내놓은 증거 사진이 모든 게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쉽게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는 미국이 쿠바에 개입하지 않기로 동의할 경우 쿠바에 배치한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기에 냉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1963년 미국과 소련은 주요 군비 통제 협정에 도달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지상과 수중 그리고 상공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한 백악관과 크렘린궁 사이에 직통전화를 개설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보거나 대답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 살펴보겠습니다. VOA 회사 동료인 Audrius Rigus와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Can I speak to you about a personal matter?
Sure.
I was thinking about applying for a supervisory position. Would you be willing to proofread my resume? Can I speak to you about a personal matter?
개인적인 문제 얘기해도 될까요?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Can I talk to you? Can I speak to you?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Personal matter.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먼저 해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거죠.
Can I speak to you about a personal matter?
개인적인 문제 얘기해도 될까요?
Sure.
물론이죠.
I was thinking about applying for a supervisory position. Would you be willing to proofread my resume?
관리자 자리에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력서에 오류가 있는지 교정해 줄 수 있나요? 이번에는 confide in, 속사정을 얘기하다 라는 표현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Can I confide in you?
Okay.
I'm about to buy a diamond ring for my girlfriend. Could you give me some advice? Can I confide in you?
개인 속사정을 털어놔도 될까요? Confide in someone.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인 속사정을 털어놓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밀 같은 것을 그 사람을 믿고 얘기하는 거죠.
Can I confide in you?
당신에게 속사정을 얘기해도 될까요?
I'm about to buy a diamond ring for my girlfriend. Could you give me some advice?
여자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려고 합니다.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Can 생각을 물어볼 때 이런 질문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of? What are your thoughts on? How do you feel about? What's your opinion on?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I think, I believe, I feel, in my opinion, I would say.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I believe.
나는 이렇게 믿어요.
I feel.
나는 이런 기분입니다.
In my opinion.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I would say.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표현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I really think.
나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I strongly believe.
나는 강하게 믿어요.
I truly feel.
내 진심은 이래요.
In my honest opinion.
내 솔직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표현 보겠습니다. 내 관점으로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From my point of view, from my perspective, in my view, or it seems to me tha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개인적인 얘기나 공식적인 의견을 나누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